이제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챕터 9에서 챕터 11까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챕터 9에서는 대가를 계산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비오스의 생명이 조회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은 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고 가장하자, 그렇게 흉내를 내자, 그렇게 행세를 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어린아이가 어른 행세를 하다 보면 언젠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대가를 계산하라 이런 말씀으로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챕터에서 인용하죠.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나타나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아버지 온전함 같이 우리의 온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와 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 타락하였고 회복되어야 될 많은 부분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느 과목에서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수학을 다 통달한 수의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선생님이 내어주신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다 맞추었다는 의미에서 100점이란 뜻입니다. 완전이 아니라 온전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단계, 그 믿음의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그 약속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온전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의 그 목표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이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우리의 심성은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원수를 사랑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신을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이를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하며 양육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군병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 주장하며 받아들일 때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은 자녀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닮은 자녀가 된다는 의미로서 온전을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은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내가 유일하게 도울 일은 너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나의 일이다. 너는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또 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온전케 하는 일에 나를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이거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께로 나오는 자들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녀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 C.S. 루이스의 영적 스승인데 그분의 글에 보면 같은 맥락의 글이 나옵니다. 이게 루이스의 글과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글이 서로 오버랩되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루이스가 영향을 받은 글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린 아들이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다. 그러나 다 자랐는데도 남자답게 씩씩하게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할 아버지 또한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첫 걸음을 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건 쉽다는 거죠. 그러나 성인이 되었어도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성큼성큼 남자답게 씩씩하게 걷지 못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만족할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은 과장된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챕터 10과 챕터 11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독생자,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이 피조물된 인간을 더 나은 인간으로, 개선된 인간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간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 피조물과 다른 종류의 이제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 11,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새 사람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일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변형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변형이다. 개선이 아니라 변형이다.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로 변화되는 차이다. 이것은 어떤 인간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재생산으로 옛 생명이 계속 재생산되어 일어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의 생명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종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첫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첫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인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류의 인구는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첫째 아담이신 이 아담과 첫째 사람인 아담과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아담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첫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 사람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그는 한 세 사람이 아니라 그 세 사람이다. 이 바로 그 세 사람, The New Man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 생명을 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단순한 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이 조회, 이 새로운 생명은 육신의 유전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통한 전염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이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예전에 피조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이 도덕을 통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종교적을 통해 개선되는 단순한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뉴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제 이 비오스의 생명에서 조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이스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를 통하여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우주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이 막 일어나고 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붕괴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 시점에 루이스는 그것을 간파한 거죠. 절대적인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부정하는 시대가 그 시대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이 최고점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루이스가 간파한 그 문제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에게 부여된 이 옳고 그름의 기준,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분 아래서 그분이 세워주신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요,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할 수 없는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반역자요. 우리는 반란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란군에게 살 길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복하며 항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남아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새로운 인류로 하나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이스 루이스는 이 성경적 진리의 복음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나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되지 않고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의 이 시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이 독서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의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를 함께 저와 함께 읽고 생각하는 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또 부족했던 여러 설명을 잘 경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CGN TV의 퐁당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